상상해 보시죠.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쫙 작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하고 철저하게 검증받는 문서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그 완벽하고 깨끗한 배경을 증명하기는커녕 이력서 첫 페이지에다가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뭐 범죄자 친척이나 외국인들 이름만 골라서 적는 겁니다.
굳이요?
네, 그것도 아주 굵은 글씨로 말이죠. 심지어 형광펜까지 칠해서 눈에 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미친 짓 아닌가요?
뭐 당장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만한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고대 문헌의 저자가 무려 2000년 전에 정확히 이와 똑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도입이네요.
네, 오늘 깊이 파헤쳐볼 탐구 주제는 바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1장 및 서론 강의 자료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를 그냥 흔한 옛날 종교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문헌이 당시에 그 엄격한 문화적 김기들을 어떻게 산산조각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와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치밀한 스릴러처럼 엮어냈는지 그 층위를 한꺼풀씩 벗겨보려 합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이력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고대 중동, 특히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가족나무, 가게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군요.
예, 전혀 아니죠. 그것은 자신이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임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법적 신분증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증이기도 했고요.
오, 일종의 특과촌 증정서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고대의 족보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이요?
네. 여성을 족보에 기록하는 일은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아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적인 도발이 시작되는 거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무려 4명의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건 이들이 단지 여성이어서 파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의 출신 성분이 핵심이죠.
네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또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적대국이었던 모압 사람. 그리고 밧세바는 햇사람인 우리아랑 결혼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 전부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 순수성을 증명해야 할 문성에서 가장 불순하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들을 대놓고 전면에 내세운 셈인데 마태는 대체 왜 굳이 이런 자폭에 가까운 선택을 한 걸까요?
마태가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막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험한 선택을 한 이유는요. 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오히려 그 반대인가요?
네, 오히려 반대죠. 그는 시작부터 혈통의 섞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부인들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 섞임을?
특히 그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의 의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라합은 여리고성이라는 이방강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을 발휘해서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아, 그 붉은 줄을 매달았던 그 여인이죠?
네네, 맞아요. 반면에 유다지파, 즉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핵심 혈통이었던 아간이라는 인물을 보시죠.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리품을 몰래 숨겼다가 자기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족보라는 형식 자체를 빌려서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 여성은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정작 선택받은 혈통의 남성은 탐욕으로 가족을 파괴했다. 이 대조를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이 읽었다면 아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존심이 팍 상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종의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아,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아하!
마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즉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라는 엄청난 청사진을 이미 1장 첫 페이지 족보에서부터 쫙 깔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와, 결말의 복선을 완전 첫 페이지의 스포일러처럼 깔아둔 셈이네요. 그렇다면 마태가 깔아둔 이 이방인들을 향한 빌드업은 족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나요?
물론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아이러니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더욱 날카롭게 전개되거든요.
탄생 스토리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정작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아, 맞아요. 동방 박사들이었죠.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들이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완벽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정작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 이집트의 폭군 파라오처럼 아기들을 집단 학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대조네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교도의 폭군처럼 구원자를 죽이려 하고 이교도의 점성술사들은 구원자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막힌 역할의 역전 현상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내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된다고요?
네, 로마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겠는데요?
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세례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본래 1세기 유대교에서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인 이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나 요구되는 것이었거든요.
아, 개종자들을 위한 거였군요.
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혈통 좋은 유대인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기득권층에게도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건지 이제 감이 오네요.
네. 엄청났죠.
세례가 일종의 이방인들을 위한 외국인 귀화 시험 같은 거였다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본토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와서 너희도 귀화 시험 다시 쳐라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하하.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너희의 그 잘난 족보와 혈통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처럼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들렸을 텐데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그것이 요한과 예수님이 의도한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충격요법이네요.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갈하거든요. 특권의식이나 출신 성분에 기대지 말라는 강력한 선언이죠.
아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종이나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회개라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민권의 기준이 완전히 세워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출신 성분이 무효화되고 누구나 다 같은 출마선에 섰다면 이제 그 새로운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할 차례겠군요. 자료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5개의 주요 설교 묶음으로 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5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가르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제자도의 대가가 솔직히 너무 무겁고 급진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요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막 추구하는 그런 안전망다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거든요.
안전망 해체요?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 하신 건 당시 꽤 든든했던 직업적 안정의 포기를 의미했고요. 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죽어야 안정을,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라 하신 건 재정적 안정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전부 다 포기하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조건들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충격과 거부감을 주었던 건 바로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잖아요.
네, 아주 인간적이고 당연한 요청이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였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제가 진짜 이 시대의 평범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폐륜 아닌가요? 부모님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니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에 현대의 어떤 종교 리더가 사람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우리는 당장 그 단체를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과격한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현대의 시각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심지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봐도 그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경악했다고요?
네.
당시 사회에서 장남에게 부여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무가 바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아, 장남의 최우선 의무긴요.
이것은 다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보다도 최우선 시대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최고 가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는 평생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완전 버림받은 자로 살아야 했어요.
사회적 매장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절대적 의무마저 뒤로 미루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의 평판마저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대체 왜 하신 건가요?
그 이유를 깊이 알기 위해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적 도리, 심지어 생명, 그 자체보다도 우선시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선교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례식은 남한테 맡겨라, 뭐 이런 수준의 실용적인 조언이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교사나 랍비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적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선언은요,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자라는 강력한 신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와 완전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논리적으로 또 다른 아주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장벽이죠?
예수님이 제시한 이 새로운 나라의 기준, 즉 직업, 재산, 가족의 장래마저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이 절대적이고 높은 의로움의 기준을 과연 어떤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하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서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뼈아픈 현실입니다. 방금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절대 못 버티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선발하고 3년이나 데리고 다녔던 그 핵심 창립 멤버들 12명의 제자들조차 그 기준을 통과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아, 제자들도 다 실패했나요? 그 실패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가장 긴박했던 유월절 밤을 생각해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 잤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며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 옆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길을 가다 억지로 붙들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어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쳤고 수제자라고 막 자부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은 그 팀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단체로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같이 잠들어버렸다니 이건 뭐 역사의 클라이맥스에서 알람 끄고 5분만 더 이거를 시전한 셈 아닙니까?
하하, 적막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복음서가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실패를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를 덮는 은혜가 이 서사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핵심이다.
가련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실패 이후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쓸모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쓰셨군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인내로 다시 빚어내시고 결국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지상명령,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촉매제로 삼으셨죠.
와,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태가 처음부터 어떤 완벽주의가 아니라 실패와 긍휼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높은 기준을 제자들도 뭐 다 통과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마태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의로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남자의 선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 1장으로 돌아가나요?
네, 바로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가 정의하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청사진이거든요.
요셉이요? 아, 그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딜레마 상황 말인가요?
맞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약혼과는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사실상 법적인 결혼 상태와 동일했거든요. 이 기간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간음이자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냉혹했거든요.
로마법이요?
네. 아내의 간음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몰래 덮어주는 남편은 아내의 매춘을 방조하고 이익을 챙겼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헐.
그래서 일명 레노퀴늄, 즉 포주로 취급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맙소사. 아내의 외도를 참아주는 남편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마리아를 무조건 공개적인 파혼 재판에 넘겨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하,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불했던 그 비싼 신부값을 돌려받으면서 합법적인 복수를 할 수도 있었죠. 그것이 당시 사회가 규정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율법을 잘 지키는 정의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상황을 현대의 시각으로 살짝 비유해 볼게요.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온라인에 확 폭로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해버리는 이른바 캔슬 문화가 팽배하잖아요.
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내가 피해자라면 명분도 충분하니까 당연히 상대를 파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요. 이 맥락에서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파멸시킬 아주 완벽한 합법적 권리와 명분이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방식은 그 캔슬 문화의 완전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대척점이요?
그는 마리아가 당할 그 끔찍한 수치와 조롱을 덜어주기 위해서 은밀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진실을 알려준 이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했나요?
아예 마리아와 결혼을 강행해버립니다. 결혼 전 임신이라는 그 평생의 사회적 오명과 손가락질을 기꺼이 자신의 등어리에 짊어진 거죠.
와, 엄청난 회생이네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엄청난 절제력까지 보여줍니다. 이는 이 아기의 탄생이 오직 하나님의 개입임을 명백히 보하려는 순종이었죠.
와,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건 율법 조문을 무슨 기계처럼 지키면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합법적으로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오해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껴안는 희생.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의로움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이 조용하지만 아주 묵직한 긍휼과 희생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 순종은 단순히 운 좋은 타이밍이나 한 개인의 뭐 훌륭한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에 그 거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우주적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아,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예언이 기원전 8세기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일 뿐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라고요.
아, 이미 일어난 일이다.
네. 그래서 마태가 억지로 문맥을 무시하고 끌어다 썼다고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얄팍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9장으로 이어지는 훨씬 더 거대한 문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이사야 9장에는 그 태어날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 딱 등장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마태는 그저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 하나를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 왕조의 맥을 잇는 뭐 훌륭한 인간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니다.
후대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콤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잠깐만요. 마콤이요? 제가 알기로 그 단어는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인격적인 신을 왜 장소라고 부른 거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을 마콤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 딱 갇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장소 안에 존재한다는 깊은 의미였어요.
아,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즉, 온 우주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부르므로써 그 마콤이신 전능한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 속으로 인간의 살갗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어 오셨다는 엄청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마태의 스토리텔링에 헉 하고 압도당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족보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태가 그 족보를 쓸 때 의도적으로 이름의 철자를 싹 바꾸는 문학적 기교를 부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네. 구약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몬을 선지자인 아모스와 같은 철자로 슬쩍 바꾸고요. 또 유다왕 아사의 이름 끝에 철자를 살짝 더해서 시편 기자인 아삽으로 바꾼 그 부분이죠?
맞아요.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못 쓰다가 오타를 낸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인 거죠.
마치 그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영화 감독들이 화면 구석에 엄청 정교한 이스터에그나 똑밥을 숨겨두고 나중에 수십 편의 영화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과 완전 똑같습니다.
하하, 맞아요.
마태는 족보의 철자 하나를 살짝 바꿔치기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왕족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의 그 영적 유산까지 완벽하게 이어받은 궁극적인 후계자임을 논리적으로 쫙 세팅한 겁니다.
탁월한 비유네요. 마태는 구약 성경의 파편들을 아무렇게나 대충 짜깁기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조각들, 족보 속의 수치스러운 오점들, 이방인들의 섞임, 또 무너져버린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수백 년 전 선지자들의 예언, 이 모든 파편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단 하나의 렌즈를 통과하면서 완벽한 구원의 모자이크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제 오늘의 탐교를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서론과 1장이 그저 남의 집 족보나 늘어놓은 지루한 문서가 아님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네, 전혀 지루하지 않죠.
그것은 사회적 순혈주의와 고루한 금기를 아주 박살내는 통쾌한 파격이었습니다. 타인을 짓밟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수치로 짊어진 긍휼의 이야기였으며 완벽주의에 빠진 자들이 아닌 철저히 실패하고 자격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대한 초대장이었죠.
맞습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끊임없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막 캔슬하려 드는 우리 시대의 문화에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이 맥락을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이 문안을 읽으실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흠결 많고 문화적으로 금기시되던 이방인 여성들의 이름을 아주 의도적으로 굵은 글씨로 새겨 넣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싹 대입해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이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가족의 역사 속에서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얼룩이나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그 얼룩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그 위대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신이 이력서에 굵은 글씨로 미리 준기해둔 가장 완벽하고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족보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